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국경을 전면 봉쇄한 지 24개월 만에 북한 화물 열차가 중국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통신과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은 현지 소식통들을 인용해 북중 접경 지역인 북한 신유주에서 출발한 북한 화물 열차가 16일 오전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열차는 이날 오전 9시 10분경 북한 신유주에서 북한과 중국을 잇는 철로인 중조 우이교를 통해 단둥으로 건너왔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단둥에서 북한과 생필품 거래를 하는 한 거래상은 북한에 있는 사업 파트너가 1월 17일 육로 국경이 화물 운송을 위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겨울올림픽 개막을 20일 앞두고 베이징에서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확인돼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베이징 당국은 외부에서 베이징으로 들어온 사람은 72시간 내에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하는 새로운 방역 조치를 16일 발표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2일부터 3월 말까지 유효합니다. 베이징 당국은 이미 현지를 들고 나는 모든 인원에게 48시간 안에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증명서 등을 소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베이징 방역 당국은 15일 베이징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인됐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확진자는 최근 14일 동안 베이징시 밖으로 나간 적이 없고 다른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한 적도 없는 지역 감염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남태평양 통과에서 발생한 해저 화산 분화에 따른 쓰나미 관련 특보를 16일 오후 2시를 기해 모두 해제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통과 화산 폭발 영향으로 해수면 높이가 더 높아질 가능성은 작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수면 높이 변화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어 태평양 연안 지역에선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일본 기상청은 최고 3m 높이의 쓰나미가 몰려올 수 있다며 16일 오전 0시 태평양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잇따라 쓰나미 경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와테 등 8개 광역 지역 주민 약 23만 명에게 대피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남태평양 해저 화산 분화로 섬나라 통가에서는 초대형 쓰나미가 덮쳤습니다. 필리핀이 인도에서 약 3억 7,500만 달러 규모의 대함 미사일을 들여오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은 15일 사회 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규모의 인도산 대함 미사일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인도 측은 브라모스 미사일을 갖춘 포대 3개와 함께 운영, 유지, 수송 등을 지원하게 되며 해당 미사일은 필리핀 해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인도가 러시아와 공동 개발해 1989년부터 실전 배치한 브라모스 미사일은 가장 빠르고 파괴력이 강한 순항 미사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필리핀은 인도에서 브라모스 미사일을 도입하는 첫 나라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대함미사일은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는 외국 함정을 퇴치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거부해 호주 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남자 테니스 세계 1위 노박 조코비치 선수가 호주에서 추방됩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호주 연방대법원이 조코비치가 호주 정부를 상대로 낸 비자 취소 불복 항소를 기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조코비치가 호주를 떠나는 것과 함께 앞으로 3년간의 입국 금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 시간으로 17일 저녁 호주 오픈 첫 경기를 앞두고 있는 조코비치는 올해 대회는 뛰지 못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은 조코비치는 호주 오픈 참가를 위해 호주로 들어왔지만 지난 6일 호주 출입국 관리소는 백신 면제권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입국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캐나다 외교장관이 다음 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된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캐나다 외교부는 15일 성명을 통해 멜라니 졸리 외교장관이 우크라이나 주권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러시아의 공격적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졸리 장관은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접경지에 러시아 병력과 장비가 집결한 상황은 지역 전체의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며 이러한 공격적 행동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대부분 지역 눈이 내립니다. VOA 세계 뉴스를 마칩니다. 박형주였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한반도 시간으로 14일 오후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두 발의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올 들어 세 번째 발사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사일 물품을 조달한 북한 국적자 6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고 북한은 외무성 담화를 통해서 미국의 제재를 도발로 규정하면서 더욱 강력하고 분명하게 반응할 것임을 위협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새해 들어서 잇따르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5일과 11일에 이어서 14일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14일의 발사도 앞선 두 차례 발사처럼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한 것인지 윤 기자가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이번 그 14일의 발사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세부사항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과 한국의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발사한 이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신형 전략 무기라기보다는 고도와 발사 거리를 고려했을 때 이 북한이 개량 중인 소위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라는 게 있는데요. 아니면은 북한판 에이테킴스, 이런 기존의 무기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라고 이렇게 관측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합동참모본부는요, 이번 14일, 그러니까 세 번째 미사일이 평안북도 의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두 발의 발사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약 430km, 그리고 고도는 약 36km로 탐지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극초음속 미사일은 아니라는 그런 시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북한이 올 들어 열흘 새 벌써 세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데요. 특히 세 번째 발사는 미국의 독자 제재가 발표된 직후에 나왔습니다. 자, 이것이 미국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최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그 불만의 표시일 거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이 1월 들어서 미사일을 세 차례 쐈지만 그 성격은 이제 조금씩 그 다릅니다.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북한이 이제 1월 5일 날 쏜 미사일은 이제 사거리가 한 700km, 그리고 음속에 5배, 그러니까 마하 5 정도로 비행을 했는데요. 당시 북한은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한국군 당국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좀 과장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엿새 뒤죠. 11일 날 북한이 이제 자강도에서 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이번 것은 그 사거리가 한 1000km, 그리고 최고 비행속도가 음속의 10배, 마하 10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일 쏜 것보다는 상당히 진전된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눈길을 끄는 것은 11일 날 이제 그 자강도에서 미사일을 쐈을 적에 발사 현장을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찾아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미사일 발사 현장을 찾은 것이 한 1년 10개월 만인데요. 이것은 그 11일 날 발사한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군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북한의 그 국내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 이런 것을 그 시사하는 대목인데요. 아시겠지만 그 1년 전이죠. 김정은 위원장이 그 8차 당대회 열면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밝혔습니다. 당시 김 위원장이 한 5개의 전략적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요. 그 목표를 보면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핵잠수함, 정찰위성, 그리고 새로운 ICBM 이런 것이 포함이 됐는데요. 극초음속 미사일이 이번이 완성이 됐는지 아니면 돌파구가 마련됐는지 몰라도 극초음속 미사일이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봐서 이 5개의 목표 중 하나가 어쨌든 성공했다, 이렇게 북한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일 날 쏜 단거리 미사일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극초음속 미사일은 아니고 이것은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미국이 북한을 대상으로 이제 일종의 그 독자 제재를 가하니까 여기에 반발을 하면서 일종의 무력 시위를 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장기 교착 상태에 있던 미북 관계가 북한이 주장했던 대로 강대강 대결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 미국이나 북한 모두 여전히 대화의 가능성을 부인하거나 또는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국무부는요, 북한의 그 세 번째 미사일 발사 이후에 낸 성명에서도 여전히 그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외교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다, 여기에 매진할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 역시 외무성의 담화를 통해서 미국의 그 독자 제재를 강하게 그 비난하고 반박하고 있지만 아직은 외무성 담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라든지 또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일단은 강하게 반발을 하되 상황은 좀 더 관망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강대강 대결로 미북 관계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일단은 미국은 대화와 외교를 여전히 강조하면서도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사실상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재 카드를 꺼내지 않았습니까?
네.
아직은 독자적인 제재,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 수준이지만 유엔 안보리에서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실제로 이것을 이제 논의하면서 이제 추진할 경우에 점점 더 대립이 고조될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사안은 많이 있었고요.
예.
북한은 이렇게 되면은 이번 외무성 담화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이 상황에 따라서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얘기는 미국의 그 말하자면 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수위를 높여가면서 도발하거나 또는 지금까지의 저강도 도발을 좀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일각에서는 핵실험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이 두 가지를 북한이 오랫동안 유예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조치를 철회하고 그야말로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또 미국의 입장을 볼 때도요, 미국은 올해 말에 중간선거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외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그 여론 지지에서 수세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예.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양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대화는 점점 더 멀어지고 대립이 고조될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이 봄에 미국과 한국군의 연합훈련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또 북한도 올해는 김일성 주석 탄생 110주년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탄생 80주년 또 김정은 집권 1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보면은 북한은 올해를 혁명적 대경사의 해라면서 평양에서 걸기대회도 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국가 방위력 강화에 북한은 그 초점을 둘 가능성이 많고요. 이렇게 되면은 상황 여하에 따라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그 대미 정책에 말하자면 기조로 내세웠던 것이 선대선 그리고 강대강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강대강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북한이 앞으로도 계속 미사일을 도발을 해갈 것이다. 이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최 기자가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북한이 앞으로 뭐 계속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그 말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북한 외무성이 낸 담화를 보면 미국이 대결적 자세를 취한다면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먼저 이것을 뭘 대응하고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북한을 독자 제재하고 압박을 했기 때문에 부득불 우리가 미사일을 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논리를 뒤집으면 거꾸로 미국이 뭔가 그 선대선 원칙에 의해서 뭔가를 한다면은 자신들도 거기에 대해서 호응할 그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상당히 그럼 주목되는 이것을 두 가지로 다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만 꼭 계속 도발할 것이다 이렇게 보긴 힘든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그 2월 4일부터는 이제 중국 베이징 올림픽이 개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그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북한이 1월 5일날 쐈으니까요. 상당히 일찍 미사일을 쐈는데 그것도 아마 그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최소한 2월에는 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아까 외무성 그 담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김여정 부부장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게 아니고 그야말로 외무성 차원에서 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까지는 자신들이 얘기한 것이 이제 강대강, 성대선 그 두 가지 원칙인데요. 강대강에 대해서는 이미 그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국이 제재하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맞서서 미사일을 쐈다, 이것을 쏜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반대로 이렇게 그 김여정 부부장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입장을 안 밝히는 걸 볼 적에 다른 카드, 그러니까 미국의 대화제의에 북한이 아직도 응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좀 더 선의를 갖고 성의를 갖고 뭔가 신호를 보내면 북한도 뭔가 좀 그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네, 어쨌든 현재 상황만 보더라도 이 미북 협상이 사실상 어렵게 된 것 아닌가, 또 종전선언도 또 어렵게 됐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요?
예,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이 그런 분석을 하고 있고요. 예. 물론 우리가 그동안 봐왔듯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그 극적인 돌파구를 우리가 여러 차례 봐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 경험으로 보면 이번에도 여전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북한이 어떤 극적인 전환을 보일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식적으로는 지금 미국과 북한의 입장을 보면 상대방이 먼저 양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보면은 사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국내외적인 상황 그리고 북한이 지금 언명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앞서서 뭔가 양보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가령 종전선언을 보면 지금 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 정부가 강하게 임기 말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3월 달이면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5월 달에는 이제 현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한국도 상당히 그 예측 불가의 상황으로 접어드는 국면이 있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인 대북 외교를 펴고 뭔가 큰 사업을 그 실행에 옮기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북한이 극적인 뭔가 반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지금의 분위기 올 들어서 이미 열흘 사이에 세 차례나 북한이 그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요. 그리고 또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안보리에서의 추가 제재를 언급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네. 갑작스런 말하자면 유화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종전선언 논의로 상황이 급전한다는 것은 즉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관측들이 많습니다.
예. 자, 이 세 차례 이 시험 발사에서 특히 주목되는 건 앞선 두 차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발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장을 또 직접 참관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사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발사를 참관한 것은 지난 2020년 3월 이후에 상당히 오랜만이죠. 예.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직접 참관한 것은 그만큼 이번 시험 발사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시한 것이 바로 국방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들 아니었습니까? 예. 앞서서 최은기 기자가 설명을 잘 드렸는데요. 지난해 1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당대에서 국방력 강화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제시를 했고요. 이 핵심 내용에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발사 현장을 찾아서 관계자들로부터 해설을 듣고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전략 군사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를 했고요. 또 이 성공적으로 이 시험 발사한 데 대해서 특별한 감사를 주었다라고 이제 북한 관영 매체가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 이번 그 말하자면 신형 전략 무기 개발에 중요성을 크게 두었기 때문에 직접 참관한 것이 특별히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는 겁니다.
예. 북한 매체는 이번 시험 발사를 최종 시험 발사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북한의 주장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얘기는 그렇게 됩니다. 북한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시험 발사가 이제 최종 시험 발사라고 했고 예. 대성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단계의 미사일을 할 거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상식적으로 볼 적에 이제 남은 것은 미사일을 그야말로 실전 배치하는 일밖에 남지 않은 그런 이제 셈인데요.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기에는 좀 이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북한이 발사한 것이 마하 10 상당히 빠른 그 비행체를 발사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진짜로 그 중국이나 러시아가 갖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인지는 분명치 않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좀 변형된 탄도미사일이 아니냐 이런 그 주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이것이 확실치 않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그 대개 그 새로운 미사일 같은 그 이런 것이 그 실전 배치되려면 아무리 그 현대라고 해도 한 10번 정도는 이제 그 미사일을 쏴봐서 뭐 한 80%는 제대로 다 날르고 명중을 했다 이렇게 돼야 이제 이것이 실전 배치하는 건데요. 네. 북한이 여태까지 쏜 게 3번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만에 이 미사일을 다 완성을 하고 실전 배치한다고 보긴 좀 그 힘들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북한이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대목이죠. 다만 분명한 것은 북한이 그 11일 날 그 미사일을 그 쏜 것이 상당히 빠른 속도를 냈습니다. 한 마하 10 그러니까 음속의 10배로 날랐다고 그래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 미사일이 나른 건지 분명한데요. 음속의 10배면은 사실은 이것이 북한 자강도에서 그 쏠 경우에 한국의 경우에는 1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속도고요. 이것은 네. 기존에 한국에 배치된 사드 또 패트리엇 미사일 이런 거로도 막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미사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뭐 실전 배치를 은지할 거다 이것이 완성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새로 개발한 어떤 무기가 상당한 어떤 일정한 궤도에 올랐고 이것이 한국, 일본, 미국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것이 러시아, 중국이 개발을 했지만 미국도 아직 확보를 못했다고 하는데 이 북한이 진짜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확보한 것인지 의견들이 또 분분한 것 같은데요. 윤 기자가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북한이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최종 단계에서 이제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실제로 미군이나 한국 정보 당국의 분석도 일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크게 반론을 제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에 그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서 미국이 북한의 관계자들을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까? 추가적인
네.
독자 제재.
네.
이 제재 이유를 보면은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 미국 정부의 북한 관련 인사들 제재한 내용을 보면 추후에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이 사람들이 블라디보스톡이나 러시아죠. 그 예. 중국의 다렌이나 선양 등지에서 있으면서 핵이나 또는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품을 조달하는 업무를 담당해왔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이 미사일이나 또는 핵 개발과 관련한 부품들을 조달해서 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활용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보는 겁니다. 미국도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관련자들을 제재 대상으로 올린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그렇게 보면은 러시아나 중국의 기술이 북한의 이번 극초음속 미사일 확보에 기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와의 비핵화 협상은 이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건가요?
표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1월 출범해서 4월 말에 이제 북한에 대해서 조건 없이 만나자,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모든 얘기 해보자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북한은 그 작년 내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일종의 무반응,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그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그야말로 여기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냥 핵 보유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그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하나의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이 같은 북한의 침묵을 굳이 그 거부한다 이런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일 북한이 진정으로 바이든 행정부와 대화도 안 하고 협상도 안 하고 그렇다면은 얘기는 간단하죠. 김정은 위원장이 성명을 내고 우리는 그 대화할 생각이 없다, 우리는 핵 보유국으로 간다 그렇게 얘기해 보면 다 끝나는 것인데
네.
그런 것이 아니고 일종의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건 조건부 대화론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 이런 걸 얘기하면은 조건부로 적대 정책을 없애거나 제재를 완화하면은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북한이 내심 그 일종의 그 간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협상을 하더라도 좀 더 유리한 고지에서 대화와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침묵을 지키면서 일종의 탐색전을 펴는 게 아닌가 이런 견해도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또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돼서 어느 것이 진위로 밝혀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미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11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 have a number of tools in our arsenal. We will continue to call on those tools to hold to account the DPRK.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무기고의 도구가 여러 개 있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과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 북한이 제기하는 폭넓은 도전들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러한 도구를 계속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무부 발표에 이어서 미 재무부는 12일에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1명을 제재했습니다. 자, 과연 이들이 미사일 관련 물자를 뭐 어떤 것들을 조달했다는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나 중국의 다렌, 선양 등지에서 핵이나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부품 조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돼 있고요.
예.
이 사람들이 이제 북한의 국방과학원 소속이라고 그렇게 지목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국방과학원은 이 무기 개발을 주도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 재무부에 의해서 2010년에 제재 대상에 올라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 정부가 이 관련자들을 제재한 것은 어떤 새로운 제재를 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접근 방식의 변화를 좀 내보이는 그런 강수를 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방과학원에 대해서 이미 제재 대상으로 일찌감치 지목을 했고요.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관련 업무를 한 것들이 새롭게 드러난 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은 강경한 대응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 추후 기조로서 이런 예. 관측들이 있는 겁니다.
예, 참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다 파악을 하고 있었는지 그런 부분도 참 참 정밀하다고 할까요? 그런데 최 기자 혹시 이 북한 국적자 6명에 대해서 좀 더 뭐 부연할 뭐 내용 없습니까?
네, 이번에 그 제재 대상이 된 북한 국적자가 이제 6명인데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최명현이라는 사람은 이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근거지를 두고 자연과학원을 위해서 이제 미사일 부품을 조달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오용호라는 사람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근거지를 두고 미사일 관련 물자를 조달했고요. 또 중국에서 활동한 사람은 4명인데요. 신광석, 김성훈, 강철학, 변광철 이렇게 4명인데요. 신광석은 중국 다렌에서 이제 특수 학금을 조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성훈은 미사일 등에 쓰이는 그 소프트웨어 또 화학물질을 조달했고 강철학은 중국 선양에서 비슷한 활동을 지금 해왔고요. 변광철은 다렌에서 미사일 관련 물자를 위장하는 일종의 그 위장회사를 차리고 이 회사의 그 부대표를 역임한 그런 인물이라고 미 당국은 밝혔습니다.
네. 자, 이 미 당국이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 정부는 그러면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채 하고 있었다는 건지요?
글쎄요. 그 중국과 러시아가 입장을 밝히지 않는 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건데요. 그렇지만 이런 물품들은 사실 다 금지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것이 민간 업체를 통해서 전적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도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또 특히 러시아가 굉장히 그 진전된 여러 가지 미사일 기술 이런 것들을 북한에 은밀히 제공해 왔다라고 하는 것들은 상당 부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사실이고요. 하기
예.
때문에
네.
이번 특정하게 극초음속 미사일 개방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동안에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개입해서 지원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전문가들의 그 관측이나 추측이 있어 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예, 북한은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가 국방력 강화를 위한 합법적인 자유권 행사라면서 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도발이고 강도적 논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설득력이 있는 주장입니까?
설득력이 상당히 약합니다. 북한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일종의 그 이중 기준 얘기입니다. 당신들이 무기 개발하는 것은 괜찮고 왜 내가 하는 무기 개발은 왜 문제가 되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네. 이것은 그 쉽게 말씀드리면 똑같은 총이 경찰의 손에 들거나 무장강도의 손에 들지만 그 성격이 상당히 다른 것처럼 이것이 그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상당히 그 다른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 같은 문제, 이중기준 문제가 발생한 모든 근원은 북한이 자신들이 그 평화적으로 살겠다 이런 약속을 어기고 핵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NPT 그 약속도 깨고 모든 그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가 이걸 규정을 한 거죠. 북한은 앞으로 이런 탄도미사일 개발 시험 발사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했기 때문에 북한이 이것이 정억울하면 북한도 자위적으로 그야말로 국방력을 갖고 미사일을 합법적으로 발사하고 싶으면 다시 비핵화를 하고 유엔 안보리결을 지키고 비핵화를 하면은 그때 가면은 다시 그 이런 것이 그 합법적으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주장은 한마디로 상당히 그 설득력이 약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관련국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북한의 잇따른 발사에 대해서 이 한국 정부 입장이 참 그 매우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누가 좀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임기 말에 그 문 대통령이 재임 중에 계속해서 추진해왔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그중에서도 특히 종전선언을 말하자면 핵심 과제로 삼으면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해왔는데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그 요구에 따라서 북한이 얘기하는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를 왜 도발이라고 하느냐 이런 그 입장 표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강하게.
네.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도발로 규정하기보다는 이제 유감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제를 촉구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 5일 날 그 미사일 발사 때 유감을 표명했고요. 또 11일 발사 때에는 강한 유감을 조금 더 높게 강도 있게 표명을 했습니다. 14일 발사에도 마찬가지로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인데요. 사실 가장 그 곤혹스러운 점은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말하자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과업으로 설정한 종전선언이 점점 더 말하자면 시야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점이 가장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 입장으로서는 여전히 대화가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실 손바닥도 맞장들여야 그 소리가 난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점점 더 그 가능성이 멀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최 기자가 보시기에 지금 이 종전선언을 추진할 동력이 사실상 다시 사라진 상태다 그렇게 뭐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아직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실상 이제 정치적 일정이 중요한데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올해 그 3월 9일 한국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차기 대통령이 그 선출되고 나면 그 레임덕이라고 그러죠.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이제 그 정치적 그 파워 이런 것을 상당히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전문가들이 꼽고 있는 것이 북한이 종전선언을 수용하거나 미국과의 대화를 하려면은 3월 9일 전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앞으로 한 50일 안에 한 달 20일 안에 북한이 이걸 하면은 아직도 좀 할 그럴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만일 그 뒤로 늦추거나 거부하면은 상당히 어렵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북한이 앞으로 그 50일 안에 이것을 그냥 이런 식으로 미사일 발사 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이것을 이제 허비하게 되면 시간과 기회를 허비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뭐 사실상 물 건너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예.
또 막판에 다시 한번 종전선언 문제를 이 기회를 잡으면 이것이 다시 한번 그 어떤 새로운 대화와 협력의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시간이 지금 상당히 지금 빠듯한 그런 네.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중국은 앞서 11일에 두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서 세 번째 발사 직후에도 관련국들이 성급히 판단하거나 과격히 반응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자, 이 중국은 어떤 의미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미국과 그 중국의 갈등과 대립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지적한 대로 이런 상황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이 미국에 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중국 자체도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이 다른 부분에서 중국을 압박하면서 이 또 다른 부분에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는 협력을 원한다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중국 당국의 이 입장을 보더라도 사실 이 북한을 말하자면 질책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련국들이 성급히 판단하거나 과격히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오히려 미국의 독자 제재라든지 또는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추가 제재 논의 이런 부분에 대한 말하자면 그 견제를 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실제로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2차 발사 후에 미국의 독자 제재에 대해서도 툭하면 제재를 독자적으로 가하는데 이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안보리에서 미국이 이번 북한의 발사에 대해서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여기에 호응해서 지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오늘은 북한이 올 들어 세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소식과 함께 미국이 북한에 추가 제재를 가한 내용 그리고 미북 관계 전망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제5대 제임스 멀로 대통령 재임 당시 미국에는 한동안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 융화의 시대는 얼마 가지 못했고요. 민주공화당 내에서 파벌 간의 싸움이 치열해지는데요. 그런 가운데 논란 많은 1824년 선거에서 존 퀸시 애담스가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제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담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존 애담스 대통령의 아들이죠. 대통령을 지낸 뒤에 하원 의원이 됐고요. 17년 동안 하원에서 일했습니다.
부시 대통령 부자 같은 경우죠. 아버지와 아들이 대통령을 지낸 경우는 부시 대통령 부자 말고 애담스 대통령 부자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거리에서 만난 미국인들은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담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에 이어서 대통령을 지냈다는 점 말고는 그다지 잘 모르는 눈치였는데요. 존 퀸시 애담스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나 존 퀸시 애담스입니다. 2대 대통령 존 애담스의 아들이 바로 납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아들과 아버지가 나란히 대통령을 지내는 기록을 세운 거죠. 아버지와 나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똑같이 하버드대학교를 나왔고 똑같이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외교관이 됐죠. 그리고 똑같이 대통령 자리에까지 올랐는데 둘 다 재선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성격도 만만치 않았지만 난 한술 더 떴습니다. 고집스럽고 화를 잘 내고 독선적인 면까지 있어서 사람들을 잘 사귀지 못했죠. 난 참 규칙적이고 부지런한 생활을 하기로 유명했는데요. 백악관에 있을 때는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손수 벽난로에 불을 피우고 또 성경책을 읽었고요. 혼자서 포토맥 강까지 걸어가서 수영을 하곤 했습니다.
네, 존 퀸시 애덤스는 1767년 미국 동북부 매사추세츠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 독립혁명 기간 중에 아버지 존 애덤스는 외교관으로 유럽에 주로 나가 있었는데요. 당시 10대 소년이었던 존 퀸시 애덤스는 아버지를 따라 유럽에 살면서 여러 외국어를 익혔습니다. 특히 프랑스어에 뛰어났는데요. 덕분에 일찍부터 외교 무대에서 활약했습니다. 매사추세츠 역사학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애덤스 페이퍼스의 편집장 제임스 테일러 씨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독립혁명 당시 미국은 러시아의 인정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 프랜시스 데이너를 러시아에 보내게 됩니다. 당시에는 외교 업무를 볼 때 프랑스어를 썼는데요. 데이너가 프랑스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존 퀸시 애덤스가 비서 겸 통역관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존 퀸시 애덤스는 겨우 14살 때부터 공무를 돌보기 시작한 거죠.
애덤스는 10대 후반까지 유럽에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대학은 아버지 뜻에 따라서 미국에서 돌아와서 다니게 됩니다. 아버지의 모교이기도 한 하버드 대학을 2년 만에 졸업했는데요. 대학을 나온 뒤에는 법학을 공부해서 법률가로 활동했습니다.
1791년에서 1796년까지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처음 외교관 임무를 맡아서 떠나게 됩니다. 프로시아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뒤 잠깐 동안 매사추세츠주 의회 의원으로 활동했고요. 1803년에서 1808년까지 연방 상원 의원을 지내다가 정치적인 분쟁 때문에 사임했습니다. 매사추세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얼마 안 돼서 초대 러시아 주재 미국 공사로 가게 됩니다. 그 뒤 여러 외교관 자리를 거쳐서 국무장관 자리까지 오르게 되죠.
존 퀸시 애덤스는 5대 제임스 먼로 대통령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냈는데요. 애덤스는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국무장관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먼로 대통령의 업적으로 알려져 있는 먼로 독트린, 즉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유럽의 간섭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먼로주의 역시 사실은 존 퀸시 애덤스의 작품입니다.
애덤스는 또한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과 중남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 중남미 국가들이 독립하고 있었는데 일부 유럽 강국이 중남미를 다시 장악하려고 한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몰로주의가 나오게 된 거죠. 몰로가 발표하긴 했지만 그 내용은 대부분 존 퀸시 애덤스가 생각해낸 겁니다.
존 퀸시 애덤스는 외교관으로서 국무장관으로서 많은 업적을 세웠습니다. 영국과의 겐트 협정을 끌어내서 1812년 전쟁을 종식시켰고요. 1819년 국무장관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는 애덤스 오니스 협정을 통해서 플로리다 땅 전체를 스페인으로부터 양도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실 미국 건국 초기의 국무장관직은 백악관으로 가는 표나 마찬가지였는데요. 대부분이 국무장관 자리를 거쳐서 대통령 자리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존 퀸시 애덤스에게 백악관으로 가는 길은 무척이나 험난했습니다.
1824년 대통령 선거는 유례 없이 어지러운 양상을 보였다. 민주공화당 내에서 네 후보가 나와 격돌했는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는 앤드류 잭슨이었다. 잭슨은 일반 투표와 선거인단 투표에서 1위를 했지만 선거인단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고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 선출권은 연방 하원으로 넘어갔다.
네, 미국 헌법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인단 과반수 이상을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연방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하원 투표 과정에서 존 퀸시 애덤스는 다른 후보들, 특히 헨리 클레이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클레이의 지지에 힘입어서 애덤스는 미국의 6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는데요. 애덤스 전문가 제임스 테일러 씨의 설명을 다시 들어보시죠.
사람들은 애덤스가 당선되기 위해서 뭔가 조작을 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다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요. 애담스가 당선되는데 큰 공을 세운 클레이가 국무장관으로 임명되자 두 사람 사이에 모종의 타협이 있었다고 본 겁니다. 애담스의 정적들은 이를 두고 더러운 흥정이라고 불렀죠. 그 결과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정적들의 반대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잭슨파가 장악한 의회는 사사건건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존 애담스 대통령이 토마스 제퍼슨과 그 지지자들의 방해에 부딪혔던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존 퀸시 애담스는 당시로서는 진보적이고 현대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지만 잭슨파의 반대로 번번이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불행했던 4년은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4년 동안이었다.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을 정도로 존 퀸시 애담스는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 뜻을 제대로 펴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예술과 과학 교육에 대한 관심을 늘리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기도 했고요. 박물관과 교육 연구기관으로 유명한 스미소니안 재단을 세우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또한 미국 내 여러 교량과 운하를 건설하기도 했는데요. 다시 애담스 페이퍼스 편집장인 제임스 테일러 씨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I would say probably
his major contribution. 대통령으로서 존 퀸시 애담스의 가장 큰 업적이라면은요. 국내 개발 산업이었던 교통망 개량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하이오 강과 오데오를 연결하는 운하를 건설한 거죠. 그 밖에 작은 운하도 건설했는데 당시에는 운하가 주요 교통 방식이었고요. 상품을 수송하는 운송 방식이었습니다. 또 미국 국토를 연결하기 위해서 도로와 교량을 건설했고요. 강을 깨끗이 청소하고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존 퀸시 애담스가 대통령 자리에 오르기 전과 또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은 업적을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담스는 대통령 임기를 마친 뒤에 연방 하원 의원으로 활동한 유일한 미국 대통령인데요. 백악관을 떠나 고향 매사추세츠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연방 하원에 나가게 됩니다.
1831년에 연방 하원 의원이 돼서 1848년에 사망할 때까지 쭉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7년 동안 연방 하원 의원을 지낸 거죠. 하원 의원으로 일하는 동안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적극적으로 옹호했습니다. 존 퀸시 애담스는 노예 문제 함구법을 폐지시킨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노예 문제 함구법이 뭐냐면요. 노예 폐지에 대한 청원이 들어오면 의회에서 아예 다루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당시 노예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수백 건, 수천 건씩 의회에 들어오고 있었는데 노예제도를 유지하길 바라는 남부주들의 영향력이 강해서요. 의원들이 이런 청원을 읽으려고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존 애담스는 미국인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건 의회에 청원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이를 다룰 의무가 있다고 믿었는데요. 그래서 이 노예 문제 함구법을 폐지시키기 위한 운동을 벌였고요. 마침내 이 법을 폐지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Yet if the South is right, what are we to do with that? 영화 아미스타드의 한 장면을 잠시 들으셨는데요. 1839년 아미스타드 호 선상에서 일어난 흑인 노예들의 반란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당시 선상 반란을 일으킨 흑인 노예들이 미 해군에게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 사건이 미국 대법원에까지 가게 되는데 전직 대통령인 존 퀸시 애담스가 직접 흑인들 변론에 나섰습니다. What are its conceits?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미국 독립선언문 구절을 가리키면서 흑인 노예들을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결국 재판에서 승리했는데요. 이처럼 존 퀸시 애담스는 죽는 날까지 국가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했다고 애담스 전문가 제임스 테일러 씨는 말했습니다. In fact, he had a
stroke. 사실 하원 회의장에서 뇌졸중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숨졌죠. 그러니까 14살 때 러시아에 가는 미국 외교 사절단을 수행한 일부터 시작해서 거의 평생을 공직에 몸담고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직을 제외한 모든 일에서 성공을 거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제6대 존 퀸시 애담스 대통령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7대 대통령인 앤드류 잭슨을 만나보겠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국경을 전면 봉쇄한 지 24개월 만에 북한 화물 열차가 중국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통신과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은 현지 소식통들을 인용해 북중 접경 지역인 북한 신의주에서 출발한 북한 화물 열차가 16일 오전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열차는 이날 오전 9시 10분경 북한 신의주에서 북한과 중국을 잇는 철로인 중조 우위교를 통해 단둥으로 건너왔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단둥에서 북한과 생필품 거래를 하는 한 거래사장은 북한에 있는 사업 파트너가 1월 17일 육로 국경에 화물 운송을 위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종 승인에 따라 운행한 화물 열차는 중국에서 긴급 의약품과 생필품 등을 싣고 북한으로 갈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겨울 올림픽 개막을 20일 앞두고 베이징에서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확인돼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베이징 당국은 외부에서 베이징으로 들어온 사람은 72시간 내에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하는 새로운 방역 조치를 16일 발표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7일부터 3월 말까지 유효합니다. 베이징 당국은 이미 현지를 들고 나는 모든 인원에게 48시간 안에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증명서 등을 소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베이징 방역 당국은 15일 베이징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인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확진자는 최근 14일 동안 베이징시 밖으로 나간 적이 없고 다른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한 적도 없는 지역 감염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달 4일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지에는 외국 선수단과 관계자 등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인도에서 약 3억 7,500만 달러 규모의 대한미사일을 들여오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델핀 노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은 15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규모의 인도산 대한미사일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인도 측은 브라모스 미사일을 갖춘 포대 3개와 함께 운영, 유지, 수송 등을 지원하게 되며 해당 미사일은 필리핀 해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인도가 러시아와 공동 개발해 1989년부터 실전 배치한 브라모스 미사일은 가장 빠르고 파괴력이 강한 순항 미사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필리핀은 인도에서 브라모스 미사일을 도입하는 첫 나라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대한미사일은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하는 외국 함정을 퇴치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남태평양 통과에서 발생한 해저 화산 분화에 따른 쓰나미 관련 특보를 16일 오후 2시를 기해 모두 해제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통과 화산 폭발 영향으로 해수면 높이가 더 높아질 가능성은 작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수면 높이 변화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어 태평양 연안 지역에선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일본 기상청은 최고 3m 높이의 쓰나미가 몰려올 수 있다며 16일 오전 0시부터 태평양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잇따라 쓰나미 경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와테 등 8개 광역 지역 주민 약 23만 명에게 대피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남태평양 해저 화산 분화로 섬나라 통가에 초대형 쓰나미가 덮쳤습니다. 15일 태평양 통가 인근 해저에서 화산이 분출하면서 당군까지 분출물이 치솟았습니다. 캐나다 외교장관이 다음 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된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캐나다 외교부는 15일 성명을 통해 멜라니 줄리 외교장관이 우크라이나 주권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러시아의 공격적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줄리 장관은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접경지에 러시아군 병력과 장비가 집결한 상황은 지역 전체의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며 이러한 공격적인 행동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병합하자 이듬해 대응 차원에서 병력을 파병해 우크라이나 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날레나 베어복 독일 외무장관도 17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찾아 젤렌스키 대통령 등과 회동할 예정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겠습니다.